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열국의 고백과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짧게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말일의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이사야는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 악행의 마지막 때, 성경에서는 말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악행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죠. 그때에는 시온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고 만방이 그곳, 다시 말하면 시온으로 몰려갈 것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과 4절은 바로 지난주에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하는 것인데요. 만방이 시온으로 몰려갈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만방을 많은 백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백성이 시온으로 가면서 하는 말들이 무슨 말들인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에 있는 말씀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큰 무리가 된 것은 시온으로 가는 사람들이 시온에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죠, 그 시온에 가서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큰 무리들의 물결은 백성들이 자기 현재 상태, 그때 당시 자기들의 상태로는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자기들의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시온으로 그 말일에, 그 종말에 몰려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열방들이, 많은 백성들이 시온으로 몰려들어가도록 결심하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시온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상 어디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신 사역, 즉 그들로 하여금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분을 찾도록 하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죠. 이런 사람의 물결들은 결국에 시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온이 설립되어져 있는 결과가 바로 사람의 그런 마음, 사람의 물결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한 나라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는 모든 백성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커다란 군중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인들이라고 했고 이방인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제는 바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동안에는 복음의 영광이 나라와 함께, 그 나라와 함께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훗날에 교회가 설립이 되고 모든 열국들의 백성들이 그리로 몰려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반면에 여호와께로 돌아옴에 있어서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열방들이 시온으로 몰려갈 것이고 어떤 나라도 제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나라들로부터 나온 수많은 백성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바로 이 시온은 진리의 중심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진리를 듣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가 발견되는 곳,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복음의 진리가 가르쳐지고 있는 장소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바로 십자가가 있고 그것이 바로 진리의 터인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많은 백성들은 시온으로 가면서 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시온으로 가는 사람들은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라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초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회심의 진정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같이 가자고 설득하고 참된 신앙의 교훈을 알고자 하는 이런 불타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복음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대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 3절에 있는 말씀은 복음의 참된 가르침을 알려지는 방법,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혹은 신약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이 전도의 어리석음,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전도 활동은 각기 구원에 관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관심, 감사를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그런 말씀을 나눌 때에 용기를 주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3절 중간에 있는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열정은 단순하게 그냥 산에 오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레드락을 올르든 마운트 찰스턴을 올르든 그냥 산에 하이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산에 오르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 있는 그 산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 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그곳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열망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이 초청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된 구원의 신앙이 야곱에게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 야곱이 그 나라가 일컬음을 받고 있는 그 이름을,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초청을 하면서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우리는 갈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아주 다 순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직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완벽하게 모릅니다. 그냥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도를, 그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훈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교훈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는 그들에게 어떠한 가르침도 깊은 것을, 자세한 것을 다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있었던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또 두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가르침은 우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열정을 심어주게 됩니다. 진리는 경건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참으로 진정한 교훈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이 복음의 길을 정말로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 혹은 진리는 윤리와 함께, 도덕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복종 없이, 믿음은 있는데 순종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바른 복종 혹은 순종과 함께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길을 율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라고 한 다음에 3절 중간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의 율법은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참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교훈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나온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에게서 율법을 만들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참된 도는 바로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라면 시온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선포라는 도구를 통해서 진리가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끝에 부분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라고 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바로 그 말씀,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종교,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삼일체를 믿는 기독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시온이 진리의 원천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 다시 말하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원천이 교회의 복음의 전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세계는 교회에서 신실한 복음에 전파되어지는 것을 이방세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계는 교회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분명히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필요가 복음 전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설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4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4절에 가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라고 하면서 판단하다, 판결하다 라고 하는 두 동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동의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가시고 열방의 논쟁들 사이에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케 하시는 겁니다. 전쟁의 소리가 나고 전쟁 기구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평화의 도구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전쟁에 대한 지식까지도 아예 없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평화의 근원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중앙에 계시기에 그들은 완전히, 모든 열방들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은 사람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판단하시게 될 겁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말일에 되어지는 종말에 되어지는 그 우주적인 평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평화는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 를 통하여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서 9장을 그리고 이사야서 11장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이 말씀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평화의 메시아, 이 평화가 바로 메시아의 사역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한마디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용 칼을 가정용 도구로 만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치다, 쳐도, 쳐서라고 하는 말은 자르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엔 개조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조의 결과가 열국들이 많은 백성들이 더 이상 적대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개인을 적대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를 대항하여서 전쟁을 일으킬 어떤 칼들도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결과는 또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화는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온전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온전한 평화입니다. 요한 칼빈의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전적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평화 역시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가족도 그리고 국가와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서 많이 어깨를 움츠리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아프고 교회는 함께 모이지 못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병으로 인한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마음의 불편함까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메시아가 평화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